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네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은 17장 8절부터 13절 재판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하려고 보면 굉장히 무거운 그리고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앞부분에 나왔던 2절부터 7절까지는 우상 숭배하는 자를 쳐 죽여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없애라 하는 내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와는 조금 다른 성격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좀 크게 보자면 8절부터 11절까지 재판 과정이 나오고요. 12절과 13절은 재판 결과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자를 처분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8절부터 11절은 누가 크게 죄를 지었는지 누가 악한 것인지를 판단해서 회개하게 하는 것이고 12절 13절은 회개하지 않는 자를 향해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8절에 보시면 문제가 나오죠. 네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를 해서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그래서 상황과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건 크게 보자면 사람들 사이에 생겨난 갈등인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이게 아니라 성도 한 사람과 다른 한 성도 사이에 갈등, 다툼, 분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불행한 일이지만 서로 싸우다 보니 피를 흘리거나 아니면 서로 뭐 두들겨 패거나 아니면 뭐 여하튼 이렇게 굉장히 극심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사실 이런 문제가 생겨도 피차 어느 정도 상식적인 판단으로 양심을 기반해서 판단하면 누가 잘못했고 잘했는지 그리고 누가 얼만큼 더 많이 잘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데 이게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러니까 판결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너무 서로 극심하게 미워하거나 아니면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 굉장히 관계도 어렵고 상황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지경이 돼버렸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처분하는 내용이 8절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9절 레위 사람 제사장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어라. 이거 가서 재판을 하라는 거죠. 여기 보면 재판을 두 사람에게 묻는데 하나는 제사장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재판장 이건 사람들이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레위인도 재판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권위를 부여해서 이 사람이 판단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재판장을 세우는 기준이 나와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세운 재판장 두 사람에게 다 묻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서 상황을 이야기했겠죠. 이래서 저 녀석이 나를 때리고 나도 저 녀석을 취업해서 서로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9절 끝에 보면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네게 가르칠 것이다. 여기 보면 이제 판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판결하는 내용을 보면 이제 뭐 본문에 상세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마 두 가지를 판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는 누가 옳고 그른지 또 하나는 여기에 대해서 누가 어떤 벌을 받아야 되는지 이제 선악에 대해서 그리고 이에 대한 결과로 어떤 벌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판결을 하겠죠. 근데 참 묘하게도 이거를 판결한다 이렇게만 쓰지 않고 구절 끝에 보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르친다고 하는 건 듣고 배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고집을 부렸는데 내가 잘 몰랐는데 이거 내가 잘못한 거였구나 내가 회개해야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배우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판결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난 뒤에 보면 10절에 보면 10절부터 보면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무엇이 잘못한 건지 드러났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그러니까 판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네가 죄를 졌다 그러면 내가 죄가 있구나. 또 네가 이건 이러이러하게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거를 막 완전히 순종하기 어려워도 완전히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그래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형벌을 감내하는 그런 모습이 되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에게는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판결하는 기준은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판결을 했으니까 좌로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이런 명령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판결을 했으니까 마치 하나님 말씀을 대하듯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행동을 해라. 지금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재판을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쭉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 말씀드린 대로 8절부터 11절은 서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나 다툼이 생겼을 때 이게 누가 어떻게 잘못한 것인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재판을 하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고, 그래서 크게 보면 누가 죄를 지었는지 죄가 드러나서 누가 회개해야 하는지를 이제 또 누가 벌을 받아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8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뭐냐면 허물과 죄가 있다는 거죠. 일단 죄를 회개하라는 게 가장 큰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살아가다 보면 서로 잘못을 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좋지만 그런 일들이 종종 생기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현실적으로 보면 8절부터 11절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풀라는 겁니다. 네가 다른 방법을 취하지 말고 재판장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판단을 받고 누가 옳다 그르다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라. 네가 조금 힘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네가 사회적 신분이 높다고 해서 누르거나 아니면 네가 옳다고 여기서 고집부리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꿍하거나 혼자 속으로 끌어안고 있지 말고 가서 묻고 판결을 듣는 대로 해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사실 저는 이런 내용을 보면 야 이게 굉장히 현실성 없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제가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종종 저에게 뭔가를 상담하러 오면 주로 하는 일은 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뭔가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보면 제가 늘 묻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 하면 그대로 따라올 거냐? 어느 정도 무게를 두고 내가 하는 조언을 들을 건데 그냥 형식적으로 묻는 거면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니까 돌아가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진짜로 들을 거면 묻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겼어요. 권사님과 권사님, 장로님과 장로님 갈등이 생겼습니다. 절대로 와서 묻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싸우고 지지고 볶다가 자기들이 알아서 하지 묻지 않습니다. 물었을 때에 제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듣습니다. 마음이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예전에도 저희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없으니까 다 저보다 어린 교회 성도들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갈등이 생겼어요. 갈등이 생겨서 서로 다투는 거예요. 제가 다 권면하거든요. 1번 사람에게도 권면하고 2번 사람에게도 권면하고 둘 다 안 듣습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이 둘 다 없어요.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 거죠. 아니면 상대방이 잘못한 게 더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을 때 제사장이 말을 하건 내가 세운 재판장이 말을 해도 내가 세운 재판장이 나한테 불리한 판결을 하면 저 자식이 왜 저러지? 그리고서는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판결하는 과정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좋은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문제를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사람은 마음에 분이 쌓이면 오죽하면 가서 싸우다가 피투성이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재판 안 하고 그냥 깡패를 사서 내가 저 자식을 패 죽이고 말지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는 때들이 많아요. 내가 깡패를 사서 패 죽이지 못하면 다른 방식으로 내 분을 풀어야지 하고 다른 방법을 찾는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문제를 처결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두 번째로 그 뒤에 12절부터 13절은 조금 다른 상황이 나와요. 12절, 13절은 이제 회개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이 죄가 드러났잖아요. 판단을 받았어요. 12절.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동했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이제 판결을 들었는데 그걸 듣지 않으면, 그러니까 판단을 받았는데 판결이 나왔는데 그거대로 안 따라가는 거예요. 안 따라간다는 건 끝까지 버티는 거죠. 아, 난 죄가 없어. 아니, 저 재판장이 잘못 판단하는 거야. 내가 저거 왜 따라가야 되는데, 이러고선 막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가?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죽이라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런 부분을 볼 때마다 의문이 듭니다. 서로 싸워서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은 게 어떤 경우에는 물론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그런 죄도 있어요. 뭐 간음을 했다든지 살인을 했다든지 우상숭배 했다든지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죄가 있는데, 성도 두 사람이 싸운 게 사실은 벌금 얼마 내고 말아야 되는 종류의 죄예요. 이게 뭐 죽일 만한 그런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에 불복종하면, 그러니까 이건 회개하지 않는 죄죠. 그때는 원래 판결에 의하면 돈 얼마를 물어줘라 이거 끝나야 되는데, 그 돈 얼마 물어줘라는 판결을 듣고서도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이거 너무 과격하지 않나.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은 잘 판단해서 회개하라고 하고 형벌을 가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죄가 드러났잖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죽여버리라.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죄를 이스라엘 중에서 제거해버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때도 보면 13절에 보면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결국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건 그 두 사람의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듣고 결국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제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또 정말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12절 13절은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곧 죽어야 된다, 죽여버려라, 공동체 안에서 그 모습을 제거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지었던 죄는 서로 막 치고받고 할 만큼 심각한 문제였어도 사실 죽느냐 사느냐의 그런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지은 죄는. 그런데 그걸 죄가 드러난 다음에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는 건 죽어마땅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죄를 범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판결을 받은 다음에 두 번째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부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젊은 사람 두 사람이, 두 가정이 싸움이 붙었어요. 싸움이 붙었는데 결국 어떻게 됐냐면,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두 가정이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잘 보냈습니다. 현실을 놓고 보면 두 가정이 교회를 떠난 다음에는 각각 1번 사람은 A교회, 2번 사람은 B교회로 갔거든요. 1번 사람은 A교회로 간 다음에 아, 내가 잘못했다 회개하고, 2번 사람은 B교회로 간 다음에 아, 내가 잘못했다 회개하더라고요. 같이 있을 땐 죽어도 회개 안 하고 화목하지 않았는데 각각 다른 교회로 가니까 제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더라고요. 제 마음은 1번 가정, 2번 가정이 조금 더 화목하게 교회 안에서 회개하고 서로를 보다듬고 지내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우면 기쁜 마음으로 보내주고 각각 따로 신앙생활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죽이는 것보다는. 여기 보면 회개 안에서 죽이잖아요. 죽이라고 하는데 죽이 없애는 것보다는 각각 다른 교회로 보내서 각각 안 보고 사는 것, 안 보고 각각 지내는 게 죽이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죄가 드러났는데 계속 미워하고 질투하고 죽여버리고 싶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죄책감 갖고, 지금은 교회가 많잖아요. 다른 교회로 가면 됩니다. 뭐 때문에 미워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붙어 있습니까? 참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면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늘 던지는 질문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대로 순종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죄를 이렇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생겼을 때 제사장한테 갖고 나와서 묻지 않아요. 각자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 돌로 쳐서 죽이거나 죽였을까요? 안 죽였습니다. 말이 그렇지 어떻게 회개하지 않는다고 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 말씀대로 순종이 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면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들을 도리어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판하고서 판결이 따르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당신들 이렇게 하면 심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재판장의 자리에 지도자의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이고 도리어 자기들이 옳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는 자를 죽이지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내 옆에 있는 다른 이스라엘 공동체가 내가 회개하지 않은 걸 알면서도 나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잘 살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에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죽이지 않아도 그 상태로는 회개하지 않는 죄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로는 아무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훌륭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혹은 또 아브라함 훌륭하다 이야기할 때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닙니다. 다 죄를 짓죠.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습니까? 특별히 다윗 같은 경우엔 사실 저는 그 나쁜 놈의 자식 입에도 떠올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보통 때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제가 다윗처럼 막 간음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죽이거나 막 이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다윗은 간음을 하고 막 사람을 죽이고 그런 다음에 선지자가 찾아와서 죄를 꾸지람하니까 그러니까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윗이 훌륭한 점입니다.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점에서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다윗보단 더 나은 사람들이에요. 죄를 안 지으니까 우리는 간음도 안 하고 살인도 안 저지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큰 죄인 다윗이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다음에 재판에 갈 것도 없이 하나님 말씀 듣고 막 회개했지만 우리는 사소한 죄를 지은 다음에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그게 죄라는 걸 깨달은 다음에도 여전히 죄를 그대로 품고 있는 회개하지 않는 죄를 그대로 범하는 그래서 다윗보다 못한 그런 인생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율법시대를 사는 게 아니라 복음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성도 간에 죄를 지으면 재판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죽이지는 않습니다. 참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무겁게 듣고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 간에 서로 다툼이 생겼을 때 성도 간에 서로 미움이 생겼을 때 그리고 서로 피를 흘리거나 구타하거나 고소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내가 성도와의 갈등이나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나는 처리하는가를 잘 생각하고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가 있다 허물이 있다 말씀하시고 네가 형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행동하는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벌거벗은 채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회개하는 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늘 기도하는 그렇게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주님 앞에서 성도를 향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고 혹여 죄를 지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늘 죄인이며 우리가 주님 앞에 벌레만도 못한 인생이라 고백하지만 그런 알량한 자존심과 또 나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마음 때문에 당장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나를 비교하며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너그러운 마음을 넉넉한 마음을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있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어서 우리가 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집부리다 재판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을 찾아가기 전에 먼저 회개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